지금 이어폰을 꽂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1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허공에 가장 빨리 증발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흔히들 암호화폐 투자나 주식 같은 걸 떠올리시겠죠?
아, 아니요.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최첨단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에 몰래 들어가서 와이파이 라우터 전원을 딱 15분만 꺼버리는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그 15분이면 단순히 공장의 기계들이 멈추는 시간적 손실만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배터리 원료가 배합되는 과정에서 온도나 압력 데이터가 중앙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이 안 되면 그 화학 물질의 안정성을 누구도 보장할 수 없게 되죠.
아, 그럼 어떻게 되나요?
결국 수십억 원어치의 배터리 원료 배치 전체를 그대로 폐기해야 하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맞아요. 우리가 매일 만지는 스마트폰이나 타고 다니는 전기차가 어떻게 그토록 완벽한 품질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지 우리는 그저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네네. 일상에서는 잘 모르죠.
하지만 그 무대 뒤에는 1초의 끊김이나 뭐 1도의 온도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숨막히는 정밀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자료는 2020년 5월 2일자로 작성된 노영호 컨설턴트의 심층 분석 보고서 비즈테크 아이 -MES입니다.
이 보고서를 관통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현대의 제조업은 더 이상 쇳물을 붓고 나사를 조이는 그런 물리적인 노동의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밀리초 단위로 교환되는 사실상 거대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제조업의 숨겨진 두뇌이자 척추인 MES, 즉 제조 실행 시스템 산업을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비주테크아이라는 기업이 도대체 어떻게 자신만의 용토를 구축했는지 추적해 보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이 IT나 제조업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모든 물리적 혁신이 어떻게 데이터를 통해 통제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아주 재미있는 딥다이브가 될 겁니다.
네, 본격적인 기업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이 MES라는 시스템이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개념부터 좀 명확히 잡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MES가 마치 거대한 교향 악단의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 지휘자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네, 본사에 있는 경영진이나 ERP, 그러니까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 이번 달에는 베토벤 교향곡 5번을 연주합시다라고 곡을 정해주는 기획자라면요. 공장 바닥에 있는 수많은 로봇팔과 컨베이어 벨트는 악기잖아요.
그렇죠. 직접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죠.
그럼 그 악보를 들고 현장에서 각 악기들이 정확한 타이밍에 소리를 내도록 땀 흘리며 지휘봉을 휘두르는 존재가 바로 MES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현실의 스마트 팩토리는 악보대로만 얌전히 연주하는 수동적인 악기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 그래요?
네. 연주 중에 바이올린이 지휘자에게 지금 홀의 습도가 너무 높아서 10초 뒤면 현의 텐션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는 구조에 가깝죠.
아, 쌍방향 소통이군요.
글로벌 산업 표준인 ISA-95 모델에서도 시스템을 계층별로 나누는데요. 꼭대기인 레벨 4가 방금 말씀하신 ERP 같은 경영 시스템이고요.
네네.
맨 아래 레벨 1과 2가 현장의 기계들을 직접 통제하는 PLC나 스카다 같은 장치들입니다. MES는 정확히 그 중간인 레벨 3에 위치하죠.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네.
PLC요. 스카다요. 갑자기 막 IT 외계어가 튀어나오는데요.
아, 현장 전문 용어들이라.
그 경영진이 쓰는 ERP는 대충 알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용어들은 도대체 뭡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PLC는 로봇팔의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단순한 전기 스위치 같은 겁니다.
스위치요?
네. 오른쪽으로 30도 꺾어 같은 단순 명령을 수행하죠. 그리고 스카다는 그런 기계들의 상태를 모니터 화면에 숫자로 띄워주는 계기판이고요.
그러니까 레벨 1, 2의 스위치나 계기판들은 자기가 지금 뭘 만들고 있는지 전체적인 맥락은 전혀 모른 채 그냥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거군요.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기계들은 위에서 내려온 주문이 미국으로 갈 최고급형 전기차 부품인지 동남아로 갈 보급형 부품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꺾으라니까 꺾는 거네요.
반대로 레벨 4에 있는 본사 경영진의 ERP는 오늘 전기차 부품 10만 개를 만들어라 는 큰 그림만 알지 현장 3번 로봇팔의 모터 온도가 지금 80도까지 올라가서 당장 터지기 일보 직장이란 사실은 모릅니다.
와, 그렇겠네요.
이 거시적인 돈의 세계와 미시적인 기계의 세계 사이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번역하고 조율하는 유일한 통역사가 바로 레벨 3의 MES인 겁니다.
양쪽 세계의 언어를 다 알아야 하는 극한의 직업이네요. 이러니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겠어요.
맞습니다.
보고서에 인용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들의 예측을 보니까 글로벌 MES 시장이 연평균 10에서 14%씩 성장해서 향후 10년 내 대략 400억에서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 규모로 팽창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왜 하필 지금 이렇게 폭발하는 걸까요? 예전에도 공장은 잘만 돌아갔잖아요.
2025년 CIO 테크 서베이 자료를 보면 그 해답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기업들의 IT 투자 우선순위에서 인공지능, 즉 AI가 61.9%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초월했거든요.
아, AI가 대세가 되면서요?
네. AI가 스스로 기계의 고장을 예측하고 불량품을 걸러내려면 엄청난 양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공정의 온도, 압력, 속도 같은 데이터 말이죠.
그 데이터를 모아주는 게?
바로 MES입니다. 막대한 데이터를 생산 현장에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AI에게 먹여주는 거대한 데이터 저수지인 셈이죠.
아, 제조기업들이 AI를 도입하고 싶어도 그 전제 조건으로 현장 데이터를 정제해줄 튼튼한 MES가 없으면 그냥 깡통 AI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요즘 유럽연합에서 탄소 구경 조정 제도 같은 걸로 압박하잖아요.
제품 하나 만들 때 탄소가 얼마나 배출됐는지 증명하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도 결국 기계가 돌아가는 밀리초 단위의 전력 데이터를 측정해야 하니까 다 MES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와, 정말 빠져나갈 수가 없네요.
디지털 공간에 공장을 똑같이 복제해놓고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공장의 실시간 데이터, 즉 MES의 피드가 없다면 디지털 트윈은 그저 예쁜 3D 애니메이션에 불과하죠.
결국 미래 제조업의 모든 혁신은 MES라는 기반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게 이 산업이 폭발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자본과 미래 기술이 몰리는 시장이라면 당연히 엄청난 플레이어들이 피 터지게 경쟁하고 있을 텐데요. 도대체 누가 이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건가요?
시장의 경쟁 구도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한국 시장은 사실상 거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죠.
보고서를 보니까 반도체처럼 먼지 한 톨도 허용하지 않는 10ppm 신뢰성의 메가팹 공정은 삼성 SDS가 꽉 잡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LG CNS는 배터리와 화학, 엔터프라이즈 중심의 팩토바라는 플랫폼으로 강력한 성벽을 쌓았고요. 현대오토에버나 포스코 DX 같은 대기업 IT 자회사들도 다 자기들만의 거대한 영토가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에서 제일 놀란 게 그 내부 거래 비중 숫자였어요. 현대 오토에버가 94.2%, 포스코 DX가 97.6%, 이거 맞나요?
네. 한국 IT 서비스 산업의 아주 독특한 구조적 특징인 캡티브 마켓, 즉 내부 시장의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매출의 90% 이상을 자기 그룹에서 대준다는 건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뭐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안정성이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죠? 이렇게 대기업들이 온실 속에서 꽉 잡고 있는 시장에서 오늘의 핵심 분석 대상인 비즈테크 아이는 대체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 건가요?
비즈테크 아이의 전략을 이해하려면 그 모회사와의 완벽한 역할 분담을 봐야 합니다.
역할 분담이요?
네. 대기업 IT 자회사들은 수조 원이 투입되는 그룹사의 글로벌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합니다. 덩치가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외부 프로젝트에는 기민하게 들어가기 어렵죠.
아, 틈새가 생기네요.
반면에 중견, 중소 제조사들의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회사가 커져서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도 대형 글로벌 컨설팅 펌을 부르기엔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갑니다.
수백억씩 달라고 할 테니까요.
그렇다고 영세업체를 쓰자니 본사의 ERP와 현장의 MES를 매끄럽게 통합할 역량이 안 되죠. 비즈테크아이는 바로 이 틈새, 즉 중견기업 엔드투엔드 통합이라는 사분면을 장악한 겁니다.
아하, 미드 마켓을 공략했군요.
네, 모회사인 LGCNS가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맡고 비즈테크 아이는 이 미드 마켓을 타겟팅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보고서에 등장한 2025년 8월, 위아마그나 파워트레인의 시스템 구축 성공 사례가 그 결정적 증거겠네요. SAP 퍼블릭 클라우드 ERP를 도입하고 거기에 MES를 딱 붙여서 연동했다고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죠?
ERP랑 MES를 연결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기술인가요? 그냥 API나 케이블로 양쪽 데이터를 연동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생각처럼 단순한 플러그 앤 플레이가 아닙니다. 두 시스템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세계관이 다르다.
본사의 ERP는 아까 말씀드렸듯 돈의 흐름을 월 단위, 일 단위로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공장의 MES는 물건의 흐름을 초 단위로 추적하죠.
단위 자체가 다르네요.
이 이질적인 두 세계관을 충돌 없이 맞물리게 하려면 공장의 물리적인 생산 프로세스 자체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게다가 퍼블릭 클라우드 ERP는 표준 프로세스가 꽉 짜여 있어서 맘대로 코드를 고칠 수도 없어요.
아, 뻣뻣한 시스템이군요.
네, 이 닫힌 시스템에 매순간 변수가 튀어나오는 공장의 MES를 지연 없이 연결해내는 건 고도의 산업 지식과 IT 아키텍처 역량이 동시에 필요한 엄청난 작업입니다.
훌륭한 전략과 기술력을 가졌군요. 그래서인지 성과도 대단합니다. 2022년 분할 이후 2025년 추정 매출이 약 3,278억 원, 연평균 20%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는 재무 건전성에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엄청난 성장 속도죠.
거기에 LG그룹의 복지까지 갖췄다면서요. 3년마다 안식휴가, 승진하면 100만 원 상당의 기기 선물, 막 트윈스 야구 티켓까지 준다던데 재밌더라고요.
확실히 매력적인 직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폭풍 성장 이면에도 명운을 좌우할 그림자, 즉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거죠.
아, 저도 그 점을 파고들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캡티브 마켓, 그러니까 그룹사 내부 매출 의존도가 결국 양날의 검 아닌가요?
맞습니다. 구조적인 첫 번째 도전 과제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거래 규제 압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든든한 동화줄인 줄 알았는데 정책 한해로 매출 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폭탄이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치명적인 리스크는 인재 확보 전쟁과 관련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2027년이라는 마감 시한을 아시나요?
아, 보고서에 있던 SAP ECC 지원 종료, 즉 EOS 말씀이시죠? 스마트폰 구형 모델 더 이상 업데이트 안 해준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보안이 뚫리기 전에 울며 겨자 먹기로 신형 클라우드 ERP로 싹 다
갈아엎어야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 구형을 신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고급 인력들, 특히 SAP의 독자적인 개발 언어인 ABAP이나 새로운 사용자 화면을 구성하는 POR이 기술을 다루는 엔지니어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잠깐, ABAP요? POR이요? 뭐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대중적인 언어는 들어봤는데 SAP 생태계 안에서만 쓰는 특수한 언어들이 있다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전 세계 대기업들이 쓰는 SAP라는 거대한 성곽 안에서는 그들만의 고유한 언어인 ABAP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 폐쇄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 언어를 다루는 개발자가 소수고 비즈테크 AI가 아무리 복지를 줘도 더 큰 돈을 주는 글로벌 펌으로 핵심 인력에 유출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서늘한 미래가 상상되더라고요. 지금이야 2027년 특수 때문에 돈을 쓸어 담겠지만 그 이후에 클라우드 ERP가 표준화되면 기존에 막 수백 명 투입해서 시스템 구축하던 SI 마진이 확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특수가 끝난 혹한기가 오면 결국 외부 영업력을 어떻게 키우고 순수 솔루션으로 어떻게 승부할 것인가가 비즈테크 아이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겁니다.
온실을 벗어나 야생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거군요. 자, 이 거대한 시스템과 회사를 실제로 움직이는 진짜 동력은 결국 사람이잖아요. 이 MES 엔지니어의 세계, 현장의 현실로 한번 들어가 보죠.
현장의 현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매일 쓰는 시스템이 딱 10분만 멈춘다고 상상해 보세요. 미치잖아요. 그런데 이 MES 운영자들의 핵심 지표, KPI가 가용성 99.9%라면서요.
네, 99.9%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1년에 시스템 다운타임이 단 8.76시간 이내여야 한다는 극한의 기준이더라고요. 공장에 1시간 멈추면 수십억이 날아가는데, 와, 이 압박감 장난 아니겠어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 극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단순한 코딩 능력을 넘어선 융합형 인재가 필요합니다.
하드 스킬이 엄청나야겠네요.
SAP 모듈에 대한 깊은 이해, 자바나 ABAP 같은 개발 능력, 거기다 구형 공장 설비의 통신 프로토콜까지 다 엮어내야 하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땐 하드 스킬보다 소프트 스킬이 진짜 지옥일 것 같아요. 작업복이랑 안전 못 쓰고 시끄러운 공장바다에서 일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에 익숙한 현장 인력들과 끊임없이 부딪혀야 하죠.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종이에 볼펜으로 수기 작업하시던 반장님한테 갑자기 이제 아이패드에 입력하세요 하면 불같이 화내시지 않겠어요?
매일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무리 비싼 MES를 깔아놔도 결국 사용하는 사람이 거부하면 그 시스템은 고철 덩어리거든요.
그럼 엔지니어들은 이 저항을 어떻게 넘기나요?
여기서 바로 변화 관리, 체인지 매니지먼트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작업자들의 불만을 부드럽게 넘기고 이 시스템이 결국 반장님을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설득하는 현장 친화성이 필수죠.
아, 시스템을 굴리는 진짜 동력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여는 소통 능력이군요.
자, 오늘 다른 소스들을 관통하는 핵심 요약을 해볼 시간입니다. 제조업이 단순한 조립을 넘어 거대한 데이터 산업으로 변모했고 비스테카이 같은 기업이 그 촉출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게 되네요.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일상의 혁신을 지탱하고 있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꼭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분야에서 거창한 전략을 세우는 ERP와 땀 흘리는 현장을 잇는 나만의 MES는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략과 실행의 연결고리,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 탐구해볼 만한 도발적인 사고 하나를 던지며 딥다이브를 우아하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심층 분석 자료를 보면 생성형 AI가 이미 아까 그 어렵다는 ABAP 코드나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 생성하며 주니어 개발자의 업무를 잠식하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미 시작된 현실이죠.
그렇다면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 공장의 두뇌인 MES가 스스로 코드를 짜고 스스로 에러를 고치는 수준에 도달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수많은 IT 엔지니어들의 역할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여전히 코딩을 하는 기술자일까요? 아니면 제조업의 룰을 설계하는 철학자가 되어야 할까요?
AI가 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변화 관리와 설계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겠죠?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이 거대한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